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르라. 여기를 이제 끼워놓으시고 구약으로 가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38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역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가지고 계시죠? 예, 3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 2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2.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영원전에 미리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우연에 어떤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정하실 때 인간들처럼 참모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카운셀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를 불러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홀로 영원전에 다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다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세부 계획을 다시 세우기도 하는 이런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영원전에 미리 다 계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영원전에 다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역사상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변화하거나 발전하거나 쇠퇴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연령을 따라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다시 쪼그라드는 그래서 키도 컸다가 이제 나이가 40, 50대 되면 키가 줄어드는 그래서 변화와 쇠퇴가 있는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한 번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잘, 다시 말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요. 또 하나는 발전적 방향이 아니라 쇠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낫거나 더 못하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만약에 변화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수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완전치 못한 분이셨다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열등해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완전한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참 신은 변화와 발전이 결코 없는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분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작정 역시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속성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세워놓으신 계획 역시 작정 역시도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하나님 자신처럼 틀림없이 그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하거나 취소될 수도 없고 최소한의 변동도 허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은 확고부동하고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바꾸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메시지를 전파하라 그랬지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0일이 지나자 니느웨 성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네가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야 된다. 너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이사야로금 내리도록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자 그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다 그랬어요? 불변한다 그랬지요. 인간이 불순종과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러기로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인간이 회개하니까 안 되겠다, 봐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이렇게 자꾸 바꾸어 가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심판을 선포하도록 명하실 때 사실은 니느웨 성을 둘러엎기로 작정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시고 결국 심판을 선고하는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 하여금 회개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니까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결국 이들이 회개할 줄 내 알았습니다. 그랬지요.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요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실제로 그 니느웨 성을 쓸어버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에게 지금 당장 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실제로 그를 죽이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통보를 통해서 결국 그가 면백하여 기도하게 하여서 결국 15년이 그 생명이 연장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계획되어진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이런 자유의지의 실행을 하나님의 작정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그 조건적 반응을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뭐 안 되지 뭐 내가 되겠나. 이렇게 아주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교리를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극히 자제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저 이렇게 아파 병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또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하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과 의지를 무조건 또 바꿔주신다. 또 이런 또 극단으로 또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는 로봇과 같아서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예정론을 살펴보겠지만 예정론은 기계적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숙명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에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니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계획주의 신학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운수나 우연에 자신의 운명을 내어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일의 불행이나 재앙, 그리고 심판이나 진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모든 일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어놓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획주의 신학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을 보십시오. 심판과 죽음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믿으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본받아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은혜와 분리하는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자의 의무와 이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신자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한다 말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신자가 해야 될 일이나 책임을 대신 져주시는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래서 우리를 타율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실행을 통해서 실행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자유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자유로운 인격자로 대우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서 신자의 책임을 다하는 자유인격자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간의 작정교리를 오해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온전케 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드러내 보여주신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감추어진 의지와 또 드러난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추어진 의지가 있고 드러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의지는 무엇이고 드러난 의지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 있는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대신 드리도록 하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였습니다. 물론 성경상에는 다 드러난 의지로 드러난 뜻으로 나타나 있지만 처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실 때는 사실은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수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감추어진 의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것은 드러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부인하지 않을지는 그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드러난 의지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아는 것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그 어렵게 하신 그 뜻이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될 때 그때 감추어진 의지가 드러난 의지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왜 그때 나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에게 그런 고통을 그때 주셨을까? 오랜 기간 동안 지나고 나니 결국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 가운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보다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자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드러내신 의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면 되지요.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아니한 것들을 이미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성도님은 앞으로 되어질 몇 가지 이런 일들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런 일들을 염두에 딱 몇 가지 포인트를 딱 두고 그걸 딱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나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그런 바대로 미래가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면 아니죠.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드러난 의지, 하나님의 그 윤리적인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냥 결단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감추어진 일까지 다 내가 헤아려가지고 아 이것은 이럴 거야, 아마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일 거야, 자기 나름대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의사결정의 자료로 사용하면 삶이 복잡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절대로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신자의 삶은 성결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결국 그랬다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렸어야 될 결단은 뭔가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주인의 아내를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 앙심을 품고 나에게 어림을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 부인과 놀아나면 되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 어떤 어려움과 곤란을 겪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의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윤리적인 뜻을 따라 신자의 삶에 주어진 선택의 기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그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또 너무 많은 무게를 두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번복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스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사기가 그냥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군사들이 막 흩어지자 조급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제사를 실행에 옮기고 맙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대단하게 책망했지요.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셨을 것인데 당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상이 해야 될 일을 당신이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결국 당신은 당신의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건을 제시했죠. 그 조건이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이죠. 당신이 순종했더라면 왕위가 견고케 되었을 것인데 당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왕위에서 당신이 내려오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언뜻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의 실행에 따라 즉 불순종과 순종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도 될 수 있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개연성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시점에 이렇게 쭉 오다가 이 사람이 순종을 하면 이쪽으로 가고 불순종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개연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열어놨다가 그 사람의 자유의지의 실행을 보고 그때 작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의 작정이 그때 결정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것도 읽었죠. 웨슬리 신앙고백에서 뭐라 그래요?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실행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까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그 시점에 가서야 그때 멸망시키고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는 무엇도 있나요? 사울의 불순종, 그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자기 권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불순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질문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을 죄까지 만약에 미리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대두되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할 것을 작정하셨다. 죄를 지을 것을 작정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럼 어떤 질문이 대두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생산해내시는, 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답, 웨슬리 신앙고백서 3장 1항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치 않게 조성해 놓으셨지만 그분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는 분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이 순종하고 싶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불순종하는 것이 각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본대로 그 의지를 침해해서 일부러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그 의지를 침해해서 불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에 선만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작정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 세상이라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선한 일도 있지만 악한 일도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즉 선과 악까지 다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여 했으니까 그 가운데는 인간의 불순종도 들어있으니까 결국 사울의 불순종도 가롯 유다의 배반도 결국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일인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 우리는 이런 명제들을 취급할 때 성경의 예를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런 신학적 명제를 공부할 때는 이 성경에 나타난 예를 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걸 안 하면 관념론에 치우칩니다. 머리로는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딱 잡히지 않는, 뭔가 이렇게 시원치 않는 이런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읽었지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유월절이 가까워 오셨을 때 내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때가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내 때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지요.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참여하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내 때가 어느 때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자신의 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는 일을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지요. 그 나의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지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이제 가까운 유월절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도들 중에 주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러면서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로 작정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서 은삼십에 의인을 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고 하면 가롯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인간의 죄까지 결국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삼손이 딤나로 내려갔는데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겠다고 자기 부모님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들과만 결혼해야 되거든요. 즉 자기 동족과만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민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저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나무랐지만 결국 삼손이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딤나로 내려가서 사자를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사자의 시신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벌떼가 모여들어가지고 거기 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오늘날 말하면 퀴즈를 냈습니다.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라고 물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사자 시신에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꾀어가지고 그 사실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결국 퀴즈를 냈는데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아내를 사주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안 삼손이 화가 나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사절을 14장 4절에 사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추인 의지였다는 것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줄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블레셋 이 사람, 블레셋 여자를 취한 것,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자를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결국 이를 통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결국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일이라고 해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삼손의 죄는 절대로 면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은삼십에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요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는 일들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룬 일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처럼 보여요. 비록 악역이었지만 가룟 유다의 악역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실행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죄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내 책임은 없다라고 얼마든지 가룟 유다나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겠지요. 나는 당신이 그려내시는 이 구속의 드라마에 악역을 담당하는 비록 나쁜 일은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해도 유다의 배신이나 삼손의 이런 불순종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의 죄를 면하게 해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한다. 로마서에 나타나지요. 그런 궤변들을 늘어놓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 하지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죄사함의 은혜도 더 크지요. 사실 그것이 사실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부득부득 자꾸 지으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니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다시 말해서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십자의 길로 간다는 이야기죠. 기록된 길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가 비록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해도 범죄 당사자인 가룟 유다가 죄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사도는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시는 일부러 트릭을 함정을 만들어서 그 올무에 그냥 딱 빠지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 대비, 여기와 평행을 이루는 하나의 또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는 뭐도 있다 그랬지요? 인간이 범하는 죄도 있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원리도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양산에는 그런 분이 또 아니다라는 원리도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로 본다고 하면 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또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과연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 악의 기원이 뭐냐? 악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최초 악은 결국은 뱀으로 나타난 사단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결국 우리는 죄의 기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마귀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최초 악이 언제 존재하게 되는가라는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 철학은 대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악도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세상 모든 것 중에 악도 있으니 결국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다라는 이 원리를 따르게 되면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일부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면 하와를 꿰 일이 없었을 것이요 하와가 게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악도 창조했다라는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견해는 마귀가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선한 신에 대비되는 악한 신인 사단이 영원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신과 대립하는 악한 신이 서로 싸우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뭐냐? 결국 악한 신과 선한 신의 대립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하나의 견해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양 철학에 음양오행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이 있으면 모두 있다는 거예요. 양도 있다는 거죠. 따뜻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차가운도 있고 불이 있으면 물이 있고 라고 하면서 모든 원리를 그렇게 풀어내는 이 음양오행설도 결국 이 견해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원래부터 존재했다라는 학설을 받아들이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일은, 이런 운은 범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악이, 악한 그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악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주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영원한 신인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던 것처럼 악한 신도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이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악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을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을 받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어떤 일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상사가 시키니까 그냥 한 것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불법으로 드러났을 때 그 부하는 얼마든지 어떻게 변명할 수 있나요? 상사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켜서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상하관계에서는 이런 변명이 용납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이런 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또 오늘도 살펴봤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시면서 억지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가 죄를 범했을 때 전적으로 100%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 누가 등떠밀어서 죄 짓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칼을 들고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보편적인 경우에서는 그저 시키지 않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어떤 일, 그래서 이런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죄를 실행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허용하셨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인간이 그 강박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때 그 죄를 짓도록 그냥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50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를 딱 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역대상 열왕기상하 나옵니다. 뒤에 열왕기상하 지나서 역대상 21장 1절. 64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셔야 맞죠. 왜냐하면 인구조사 사건을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원인으로 나타나시고 여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제1원인으로 그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누가 시킨 걸까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다. 그리고 또 사단이 격동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걸 가리켜서 죄에 대한 허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죄가 발생하도록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단도 있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욥기에서 보잖아요. 욥이 그처럼 어림을 당할 때 거기에 누가 개입이 돼요? 사단이 개입이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개입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작정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도 인간의 악도 다 하나님의 정해진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가 죄를 범하려고 하면 그냥 놔두세요. 허용하십니다. 모압 형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죠. 그런 다음에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가 불순종해서 결국 저주받을 것이다고. 그래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힐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으로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앞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0장 15절 310조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요한임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뭐를 두었다 그래요? 생명과 복도 두었지만 뭐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망과 화도 두었다 그랬는데 여기 화는 원래 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악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원래 화라는 뜻이 아니고 악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무엇도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생명과 죽음과 선과 악도 사용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수단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악에 대한 책임은 항상 악을 범한 그 당사자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의지 가운데 행한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즉 영원한 작정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어떻게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논리적 연결고리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작정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실행시키시고 심지어 인간의 악까지 작정 가운데 그 일들을 실행시키시는, 그러나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결코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는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대로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작정을 아는 신자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기계적 운명론자처럼 그저 넉넉고 가만히 있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숙명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참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